창세기 18장과 19장이 다 같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함께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던 천사들이 나중에는 소돔을 심판을 한다는 뜻을 알리시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성에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심판을 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 고모라는 의인 열 사람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내용이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기지만 의인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다 알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19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19장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소돔의 죄악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고 후에는 롯의 후손인 그 딸들과 함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여러 차례 이 도시의 악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될 때 롯이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그 소돔이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해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하지만 영적인 평가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환경은 좋았고 경제는 넉넉하고 모든 면에서 사람 살기에 쾌적한 여러 조건을 갖춘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악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로 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소돔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무서울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용서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을 보면 이 도시의 죄악상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느꼈을 터이고 그 소문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들렸던 것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 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19장 말씀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노소들이 함께 몰려와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기 상관하리라 하는 말씀은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건 참으로 참담한 용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동성애를 요구하는 말이기도 하였고 또 나그네에 대한 성폭행을 집단으로 행하겠다는 공공연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도 왕이 있었고 관료들이 있었고 후에 그들이 롯을 밀치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법관들도 존재했던 그런 사회였는데 이 사회적인 여러 제도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이 참남한 범죄와 폭행에 대해서 누구도 만류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이 소돔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릇된 풍속이 가나안 지방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사기 19장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고대 시대에 이와 같은 동성애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도 동성애를 말할 때 그 소돔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소돔 사람의 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소돔의 그 뿌리가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은 끝까지 나그네들을 보호하려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롯에게까지 폭행과 폭언을 행하면서 롯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 롯의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롯은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영접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은 그들이 롯을 보호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보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하신 은혜가 여기에서도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변 분들에 대한 사랑과 돌봄과 극진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리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냈다라고 천사들이 자기들이 이 소돔을 방문한 목적이 이 도시에 대한 심판에 있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서 이 도시를 탈출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 속에 사위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소돔에 남았다가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소돔을 탈출한 다음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죄악이 극심하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이하에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온갖 악정을 다 행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죽이기도 하고 강제 노동으로 그들의 짐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종말살 정책과 같은 이 제노사이드 범죄가 그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르짖었던 히브리 백성들의 탄식과 비명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은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죄악이 극심하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마련이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빨리 성을 떠나자고 말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듣고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성이 망할 때 그들도 같이 망하는 처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진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비중 있게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길일 터인데, 말씀을 듣고도 농담처럼 여기게 되면 구원의 길에서 결국은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지나친 미련이 자기 영혼을 실족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세처는 돌아보지 말라 말했던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징계하시는 소돔에 대해서 그 소돔의 물질과 소돔의 문명과 두고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화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긴다는 말은 미련 가지지 않는다는 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버리기로 작정하고 떠나기로 작정하고 아낌없이 내게서 악한 모든 요소들 근절시키기로 결심하였으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믿지 말고 기억할 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지역의 모든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했습니다. 이 환난 때에도 심판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고 아브라함의 간청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구할 때마다 우리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두 딸들이 아버지와의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모압과 암몬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과 혈족 관계에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으니까 그들 역시 아브라함과는 혈족 관계에 있었고 또 이 모압과 암몬 역시 롯의 후손들이었으므로 혈족 관계였습니다. 에돔은 주로 지금의 요르단의 가장 남쪽 지방에 거주하는 민족이 되었고 모압은 중간지대에 암몬은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세 민족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부족들,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암몬이나 모압은 길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는 길을 내주면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고 고이 지나만 가겠다 하여도 통과를 거절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큰 우회로를 거쳐야 했고 마지막에는 전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족들, 이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민족들이 기원이 다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출생한 그런 민족이라는 점을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될 방법이 없다라고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되어버린 이 백성들의 근원이 바로 이와 같은 범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혀주면서 이 두 민족의 근원을 밝혀주는데 마지막 부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의를 씨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두나 악을 박갈고 죄를 씨뿌리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 육신을 따라 죄를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경고해 줍니다. 우리가 항상 의와 진리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 거두는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복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